이제 말씀 에스겔 2장입니다. 2장 전체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보라 하시지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오늘 본문은 이 에스겔이 자신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인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1절에 인자라는 것이 영어로 son of man입니다. 그죠? 사람의 아들. 에스겔에 한 90번 정도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이 신약에 가면은 이 단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알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극히 사람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Son of man. 아, 사람의 아들이다. 예언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데 인간이라는 너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이라는 거죠. 이 해석학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hermeneutics라고 합니다. hermeneutics. 스펠링이 조금 어려운데요. 앞에 헤르메스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제우스의 명령을 전하던 자가 그 전령이었지요. 헤르메스였습니다. 영국에도 그 많은 택배 회사가 있는데 큰 것 중에 하나가 헤르메스라는 택배 회사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사실 독일 회사예요. 독일 회사인데 이제 영국에도 되게 크지요. 택배 회사가 그 이름 참 잘 지었다 싶습니다. 이 무언가를 전달해 주는 헤르메스. 그죠? 전령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명품 이름도 그 에르메스 있습니다. 그죠? 에르메스. 예. 그 나오는데 그게 왜 에르메스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프렌치 그 프랑스 회사니까 프렌치 발음을 따가지고 H 빼고 발음을 합니다. H 무음 처리해가지고 에르메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언자가 하여튼 바로 이 전령이라는 겁니다. 전령. 예언자를 하나님은 인자라고 부릅니다. 너의 정체성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이 신의 말을 전한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자야. 그 에스겔이 한 90번 가까이 나옵니다. 지난 1월 달에 그 PD 수첩에서 그 만민중앙교회 이름이 그 교회지 그 사이비 단체입니다. 그죠? 그 이재록 목사라고 그 그냥 말이 목사지 그냥 그 이상한 사람이 하얀색 양복 막 입고 다니고 제 그 PD 수첩 원래 그런 거 그 늘 챙겨 보진 않는데 10분만 보려고 하다가 다 봤습니다. 재밌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예. 막 이제 그 지난달에 한 PD 수첩인데 막 성폭력 및 횡령 막 온갖 것들이 다 휘둘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이비인데 뭔들 그 못 일어나겠습니까? 저도 그 PD 수첩 보는데 처음 본 광경들이 많더라고요. 의자 세 개를 두고 앉았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 예. 의자 세 개를 두고 앉았는데 맨 왼쪽에 그 이재록 목사가 앉아 있더라고요. 나머지 의자 두 개 가운데랑 두 개를 비워놓고 왜 그러냐니까 하나는 하나님과 성령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 웃는 분이 있으니까 예, 아 저도 웃습니다. 오늘 아이폰인데 그게 우습지만 않은 게 참여한 사람 다 진지해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앉아있고 성령님 내려와 앉아있는 게. 그 유재룡 목사도 옆에 빈 의자를 보고 막 감동해서 뭐 하나님 보이는 듯이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 미친놈들이죠. 그건 진짜 욕이 안 아까운 집단입니다. 진짜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막, 아, 막 사입이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 이제 탈출한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솔직히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이지 않았대요.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찍히기 싫었으니까. 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사이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목사라든지 지도자의 신격화. 종교단체의 사실 지도자가 뭡니까? 이 에스겔이 하는 역할이 전령이거든요. 전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정한다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진 게 아니라 너 인자라는 겁니다. 인자. 너 사람이라는 건데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말을 전하라는 거죠. 스피커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 택배 이제 막 이사하면서 뭐 살 물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택배를 주문시켰는데 택배 회사 그 배달하는 사람이 되게 고맙지요. 전달해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인지상정으로 고마운 거지 사실 뭐 그렇게 고마운 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지불한 걸 내 물건을 주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전달해주는 겁니다. 전달해주는 거. 전달해주는 뭐 이 종교 지도자가 뭔가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도 신일 것이다 라거나 안 그러면 그가 신의 화신이거나 우리보다 좀 더 뭔가 다른 존재의 인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지 않으신 호칭이라는 겁니다.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70번 가까이 부르는 것은 너 내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너 내 말 전한다고 네가 하나님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하면서 결코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야, 이 불쌍한 것들 보세요. 다들 멸망한 인생들, 다들 믿음 없는 사람들, 나한테는 생명의 복음이 있는데 우리 가끔씩 전하다 보면 이거 우쭐해지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거기다가 우리가 좀 더 못 사는 국가에 단기 선교 가거나 하면은 경제적인 우월함까지 더해져가지고 되게 우쭐한 태도로 이 복음을 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전하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 하나님 어디까지 시킵니까? 에스겔한테. 너 벌거벗고 다니라 시키죠. 그리고 너 뭐랍니까? 너 자기가 싼똥, 자기가 싼똥을 자기 보고 먹으라고 하죠. 미친 짓거리를 막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다 시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버림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겸손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을 미천한 내가 전달한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미천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1절에서 다시 이제 네 발로 일어서라 하면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26장에 이 바울을 부르신 예수의 음성을 닮았다 생각이 됩니다. 엎드린 자를 이렇게 세우죠. 이제 내 말대로 네가 행동할 때다라는 사인입니다. 이제 행동해라는 겁니다. 엎드려만 있지 말고 소명의 순서에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 가장 먼저 그리고 부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엎드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 소명 받은 사람이 교회에 늘상 붙어 있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서 참 감사하죠. 물론 인생에 이제 큰 일이 닥친다거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기도원이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이 기도에 전념해야 될 인생의 시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늘 교회에서 기도만 죽치고 앉아 있으면은 그 문제라는 겁니다. 어쩌면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 어릴 때도 보면은 교회 가면 늘 사찰 지사님보다 더 자주 보이는 형님과 누님들이 있었습니다. 늘 학교 마치고 가면 그 교회에 있었어요. 물론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 다 좋은 사람들이 이제 비유를 하자고 제가 하는 말이지 참 다 좋았어요. 지금도 뭐 대부분 참 이렇게 잘 성장해 있고요. 저도 거기 어울려갖고 같이 놀곤 했습니다.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사실 그런 뭐 형님 누나들한테 제가 배운 게 더 많지요. 뭐 어깨 너머로.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뭐 학교, 뭐 학원에서 배운 것보다 그런 형 누나들한테 배운 게 더 유익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때도 교회는 항상 좀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 온 형님들, 이런 사람들 막 모여갖고 영어 성경 읽고 막 영어 큐티하고 있고 이러면 막 저도 끼고 싶어가지고 막 기웃기웃거리고 막 악기도 배우고 같이 합주도 해보고 너무 근데 이제 교회만 붙어 있다 보니까 꼭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입시 실패하고 취직 실패하고 막 안타까운 경우 뭐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 실상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내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보내려고 부른 거지 여기 머물라고 앉혀 주저앉히려고 기도하고 앉히려고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이렇게 세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자기 메시지 전달하라고 이렇게 세웁니다. 나하고 대화하고 네가 여기 죽치고 앉아 있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 누구에게? 패역한 족속, 패역한 백성들에게.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여기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바로 이 세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향한 메시지고요. 영국 사람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듣는 자들의 태도를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5절과 7절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죠? 5절에 한번 나오고 7절에 한번 나오죠.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은 뭐냐면은 듣는 사람의 태도에 상관없이 에스겔한테 전해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애초부터 듣든지 안 듣든지라고 했다는 것은 안 들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가 전해봐야 이 사람들 마음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도대체 왜 전해라는 겁니까? 아, 이 사람들 안 들을 거 알고 있으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니 가서 전해라고 이 지금 두 번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당시 배경을 보면은 이제 패역한 시대라고 하는데 좀 더 우리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4절에 보면은 이들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합니다.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 죄를 지어도 뉘우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뻔뻔한 시대입니까?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 보기 참 어렵잖아요. 다들 억울하다고 하지. 무조건 억울합니다. 걸리면 일단 억울하고 봐요. 마음이 곧고 뻔뻔한 자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전해봐야 안 들을 것이 뻔합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뭐 중형이 때려줘도 5년, 10년 중형이 때려줘도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한 거예요. 뉘우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대화를 하다가도요. 사실 안 들을 것이 뻔한 사람인 것 우리 딱 그 감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그 말해봐야 진짜 안 들을 것이 뻔하다. 어른들쯤 되면은 다들 그 처세술이나 이런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 능해가지고 듣고 있는 척을 다 잘해요. 눈빛은 듣고 있어요. 실제로 진지합니다. 실제로 안 들어요.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내 이제 표정이나 이 눈빛 이런 거는 내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읽혔거든요. 그냥 듣는 척을 해요. 실제로 안 들어요. 마음이 고다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불화 같은 것도 사실 대부분 이런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안 그러면 형제끼리, 자매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서로 들어주고 듣는 것 같지만요. 사실 결국 하나도 안 듣기 때문에 불화가 있는 겁니다. 다 듣고 마음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아, 소리만 듣는 거죠. 마음으로 무시해요. 아니나 다를까 뭐 설명절 조용히 지나갔습니까? 살인사건 났잖아요. 별로 놀랍지도 않잖아요. 가족 간에 살인사건 없던 명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번에 예외 없었잖아요. 아마 뉴스에 안 나온 사건들이 더 있을 수도 있죠. 이틀 전에 보니까 그 30대 청년이 결혼 문제로 엄마 목 졸라가지고 설날에 죽였지 않습니까? 명절 때마다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특별한 가정, 막 우리 가정, 아이고 이상한 가정에서 막 일어나고 뭐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족이 제일 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일 서로를 무시하는 관계. 서로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쉽게 무시하는 관계. 표정만 듣는 척, 경청하는 척 하지요. 마음은 바로 무시합니다. 왜요? 내 생각이 옳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암만 말해봐라. 내가 잘 들어줄게. 그래도 내 생각이 옳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거든. 네가 뭐 한 시간을 말하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미 정해놨다. 사람 마음에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가장 먼 생각이에요. 가장 먼 생각.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똑같거든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해도 내 생각이 옳고 아버지가 암만 말해도 형님이 암만 말해도 동생이 암만 말해도 아내가 암만 말해도 내 생각이 옳다 이겁니다. 들으는 줄게. 네가 화내면 안 되니까 눈빛으로 막 공감하는 척합니다. 마음은 똑같아요. 안 들어요. 겉으로 티나는 것이 겸손이고 경청하는 자세지요. 속은 다들 교만으로 썩어 뭉들어져 있습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 이를 아셨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합니다. 5절과 7절에 두 번씩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 흔들리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안 들을 것 뻔하다. 나는 안 들을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너는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왜요?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 설득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제자, 내 종 에스겔 같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 뻔뻔하고 목이 고든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있음을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정치에도요 소수 정당이 있습니다. 대중들은 소수 정당을 쉽게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뭐 결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당선될 확률도 높지 않아요. 캐스팅 보트 정도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소수 정당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뭐 그런 사실 모를 것 같습니까? 바보 같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고도 사명감 가지고 활동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거기서라도 대장질 하고 싶어갖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소수 정당은 자기 당선 못될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관심을 많이 뒀던 적이 있어가지고 잘 아는데 실제로 대선 후보를 내지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내부인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대선 후보 나가요. 소수 정당도. 그래도 실제로 당선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 막 미친놈들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현실적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떨어진다. 하지만 대선 후보는 낸다. 물론 공식 석상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지요. 이 시대에도요. 그렇게 내는 이유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지도자 중에서도, 배운 사람 중에서도,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작지만, 당선 가능성은 없지만, 없지는 않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이고 위력인지 모릅니다. 결과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등대는 많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 딱 서 있으면 됩니다. 등대하고 쇼핑몰에 수많은 그 조명들하고 비교하면 뭐 등대가 지지요. 당연히 화려함이나 뭐 밝기나 뭐 다 지지요. 그래도 쇼핑몰은 그 수천 개의 전구로 밝혀놔봐야 장사 될 듯 말 듯 하지만 어둠 밤바다에 등대 하나면요 충분히 그 역할 다 하고도 남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의 역할이었습니다. 안 들어도 전하는 것. 대통령 후보 나가봐야 떨어질 것 뻔하지만 나가는 것. 안 들어도 전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선되지 않아도 나가는 것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면서 9절에 두루마리 책을 펴고 계신 것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거기에 적힌 글을 보니까 애가라고 하죠. 장송곡입니다. 그죠? 당시에는 주로 여자들이 불렀습니다. 뭐 우리도 장송곡이 있죠. 뭐 흔히 뭐 장례하면은 뭐 옛날에 촌에가 뭐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죠? 이제가 뭐 언제 오나 하는 막 그런 장송곡을 말합니다. 애곡은 한탄한 것, 찢어지는 한숨 푹푹 쉬는 것을 말해요. 이제 마지막에는 재앙의 말이 나오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 패역한 자들은 이 결과를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극악한 비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희망을 가진 모습들을 봅니다.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 없고 자기만큼 지위 높은 사람 없었으니까 또 자기만큼 튼튼한 인맥 없다 싶으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합니다. 잠시 시끄럽다가 곧 잠잠해지겠지. 잠깐 구치소에 몸을 피하고 있으면 다시 내가 또 밖에 나가서 내 인맥, 내 재산 가지고 그대로 활동할 수 있겠지. 그런 헛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나라면 이런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 이 땅에서도 정의가 바로 선다면요. 그들 앞에는 사실 애가와 애곡과 재앙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의 정의는 불완전하기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요. 많은 민중들을 학살하고도 뻔뻔히 골프를 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거기 흔들릴 때 많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인데 우리가 약한데 안 흔들리겠어요. 아, 내가 지금 내 혼자서 미친 삶을 살고 있는가? 아, 흔들릴 때 있죠. 하나님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듣든지 듣지 말, 안 듣든지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네가 전하는 거기에 관심 있는 거지. 하나님의 스피커로 어둠 밤바다에 홀로 선 등대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적 역할입니다. 그 말씀에 아무도 신경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만 그 말씀 신경 쓰고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안 듣는다고 힘 빠지거나 낙심할 것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들을 설득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이 혼란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시대에도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은 살아있고 당당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내 말을 듣는 자들이 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그야말로 듣든지 안 듣든지 마음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롱받을 때가 있고 비웃음 살 때가 있고 또한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비난받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뻔뻔하고 이 마음 굳은 시대에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아버지의 말씀 들고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등대와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강인한 이 세상의 닻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으로 무장하고 거룩으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